아, 이런 얘기가 있죠. 아버지와 아들이 그 목욕탕에 갔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샤워를 하고 이제 온탕과 냉탕이 있는데 아버님이 아주 뜨거운 온탕에 들어가셔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아우 시원하다. 아들아 너도 빨리 들어오라고. 그러니까 이 어린 아들이 김이 모락모락하는 그런 그 온탕을 바라보면서 의심의 눈초리를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정말 시원해?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래 임마 빨리 들어오라고 잠만 말고 들어오라고. 그래도 아버지 말에 듣고서는 이 어린아이가 그 온탕으로 쑥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이 아들이 아 뜨거워 하면서 밖으로 튀어나왔답니다. 그러면서 튀어나온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였어요.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네라는 것이었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사실은 우리 사회에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불신을 비유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우리는 서로 믿을 수 있는 그 신뢰하는 관계를 갖고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자면 만약에 어떤 목사님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이 난다면 여러분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소문만 있을 뿐이지 아무런 것도 아직 진실이나 이런 것도 밝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대부분 세파로 나눠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불신파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래도 신뢰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관심파입니다. 여러분이면 어떤 부류의 어떤 파에 속하시겠습니까? 물론 여러분의 대부분은 예수님 편이라고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구분이 될수 있냐면 평소에 목사님과의 어떤 관계성을 통해서 구별되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을 알고 지낸 그 시간이 길면 길수록 또한 목사님의 인격을 존중하고 또 아는 사람일수록 목사님과 또한 목사님과 이해관계에 있어서 지지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들은 목사님을 믿을 것입니다. 근데 평소에 목사님과의 그 인격적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했거나 아니면 좋지 않게 보고 있거나 자신의 이해관계에서 목사님이 자기와 같이 서 있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아마 불신하는 쪽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과 아무런 상관없는 그냥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든지 나는 그냥 교회 나가기만 하고 저는 신경 안 쓰겠다는 사람들은 여러분 무관심하게 그냥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뢰라는 것은요 이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이해를 든 거예요. 신뢰할 때는 신뢰에 먼저 대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와 사회적 관계에서 그 대상에 대한 지식이나 그 신념을 근거로 해서 그 대상을 믿고 어떤 대상은 안 믿는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대상에 대한 정보나 지식이 반드시 전제로 하지 않고요. 신뢰의 대상에 대해서 좋아하거나 싫은 반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무조건 믿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무리 믿을 만한 짓을 해도 안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어떤 그 근원적 관계, 결정적 관계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거예요. 나의 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은 그 아들이 지금 망나니 짓을 하든지 어떤지 간에 그 아들을 믿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식의 미래를 바라보는 아버지. 그러면 아들이 어떤 일을 해도 그것을 믿어주려 그런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대상, 믿음의 대상이 좋고 싫은 어떤 인지관계에 상관없이 믿음을 주는, 신뢰를 주는 그런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런 신뢰 관계, 믿음으로 이루어진 관계라면 우리가 같이 지내고 있는 이 공동체도 신뢰하는 공동체, 그렇게 만들어야 되고요. 또한 신뢰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과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가장 싫어하는 공동체가 불신하는 공동체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믿지 않고 적대합니다. 무슨 일을 해도 좋게 보질 않습니다. 이런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죄가 생긴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가 발생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 불순종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여러 가지로 분석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불신이라는 거였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끝까지 믿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세상 또 하나님 원하시는 공동체는 이런 믿음, 신뢰가 바탕이 된 공동체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 로마서 14장 24절 말씀하셨냐면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만큼 신뢰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죄 많은 인간을 끝까지 품어주신다는 겁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으로 거듭나는 것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신뢰,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에서 다른 사람을 신뢰하고 또 이 세상에 그 신뢰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우리가 속해 있는 가족 공동체, 또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조금 더 좋은 세상으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그 히브리서 11장은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믿음장입니다. 믿음장이라는 별명이 붙은 데는 이유가 있지요. 왜냐하면 그 이 믿음에 대한 그 믿음의 그 선배들의 얘기를 쭉 적고 있는 장이 히브리서 11장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11장 1절부터 여러분과 나누기 원합니다. 1절을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 현실로 나타나지 않았는데 믿음을 가지고 갈 때 그것이 실상으로 보여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구원의 소망을 우리가 그 믿고 있지만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것이 이미 천국에서는 이루어지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간단하게 설명하자 그러면 아마 이걸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도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지도를 보고 쭉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뭐가 나올까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실제 건물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걸 눈으로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의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오늘 1절 후반부에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육에 속한 사람은요 믿음으로 보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미련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면 보이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7절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별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보려 그러면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거는 볼 수 있죠. 근데 정말 그 밀키웨이라 그러죠. 엄청나게 많은 은하수에 있는 별들을 보기 위해서는 망원경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한 미세한 미생물 이것을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현미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적 세계는요. 믿음의 눈이 아니면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시면 믿음이란 이 우리의 어떤 감각이나 감성 아니면 이성에 믿어지지 않는 것들을 이해하고 믿게 만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세계가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업을 해도 가정생활을 해도 공부를 해도 봉사를 해도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괴로울 때도 슬플 때도 손해볼 때도 실패할 때도 승리할 때도 정말 기쁠 때도 결혼할 때도 아이를 양육할 때도 공부할 때도 취업할 때도 여러분 승진할 때도 이사할 때도 죽을 때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면 여러분 우리의 세상 우리가 정말 살고 있는 세상도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요. 뭐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한 뭐 이런 얘기가 있죠. 어떤 의심 많은 꼬마가 그 약사한테 가서 약국에 가서 약사한테 묻습니다. 아저씨, 아저씨는 약사 면허증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약사 되신 아저씨가 이렇게 했답니다. 야, 그러면 약사 면허증 없이 어떻게 약국을 하니? 그렇다면 실수해서 손님한테 혹시 독약이나 이런 잘못된 약을 주신 적 있어요? 그랬더니 야, 그러면 우리 집 벌써 문 닫았지. 그런 적 없단다. 그러니까 이 꼬마가 이렇게 했대. 그러면 안심이네요. 아저씨 반창고 하나만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6절에서 그 믿음에 대한 것을 어떻게 보면 결론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죽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천국에 간 에녹의 삶을 소개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 계신 것과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림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온 우주를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지배하시는 분이세요. 또한 권력으로 아니지요.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니까 천지를 지배하시는 분이시니까 또 지식으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그것으로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있는데 쓰임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 것 그것은 바로 믿음이 그를 기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에녹은요 여러분 이 진짜 창세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별게 없어요. 이분은 대단한 삶을 산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적어도 그 이스라엘의 민족 지도자로서 출애굽을 시킨 사람입니다. 어떤 일 했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처럼 자식을 뭐 믿음으로 죽이려는 그런 믿음의 어떤 모습도 보여줬잖아요. 또한 여러분 바울처럼 이방인의 그 선지자로 이방인의 사도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까? 근데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기록이 없어요. 그냥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사람이 누구에게 존경을 받았다, 어떤 대단한 일을 했다 이런 얘기가 아예 없습니다. 그냥 300년 동안 아들, 딸 낳고요. 평범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 비결은 여러분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는데 에녹은 300년 동안 굉장히 평범한 우리 스탠다드로 봤을 때는 굉장히 평범한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자녀로 여러분 기르고 그 믿음으로 일상생활을 하고 살았던 사람이 에녹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기쁘셨다고 적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면서 할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첫 번째 이겁니다. 우리는 오늘 그 6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그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과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것처럼 살아계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아버지가 잘해준다 그래도 아들이 아버지를 아저씨라고 부르면 여러분 그 아들을 보고 기뻐할 수가 없겠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고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구원자시고 지금 살아계셔서 나의 영적인 아버지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녹을요 이 그 아담의 족보를 쭉 우리 계산을 해보시면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입니다. 그리고 이 에녹이 살고 있던 시대에 보면 에녹이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 에녹이 살 때부터 그 뭐 무드셀라 나오고 뭐 에녹 나오고 쭉 나오고 나중에 노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홍수까지 일어나는 그 과정이 쭉 나와 있는데요. 이 노아 홍수 있기 전에 이 시대가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불신앙의 시대였습니다. 불신앙의 세대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 신앙생활하기가 그렇게 편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었습니다.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가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고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없다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있다고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그 기뻐하시는 믿음, 이것은 뭐냐면 우리를 심판하시고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6절에 있는 말씀 중에 중요한 내용이 있죠. 그에게 나아가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는 것을 여러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심판하신 하나님과 상 주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노아의 홍수 심판 전입니다. 인본주의, 쾌락주의, 물질주의가 그 세대를 덮고 있을 때였어요. 하지만 에녹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에녹이 죽은 후에 그리고 나중에 무드셀라가 죽은 후에 죽은 후에 바로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나중에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무드셀라의 나이가 계산되고요. 그 무드셀라의 그 이름의 그 뜻과 나이가 끝나는 그 시간이 노아의 홍수 시대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굉장히 정확합니다. 그 개인 종말의 역사도 여러분 종말이 옵니다. 우리 모두 죽는 거죠.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칭찬받기 위해서는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하시는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상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까지도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심판하면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상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기쁨의 면류관, 선한 사람은 의의, 선한 싸움을 싸운 사람에게는 의의 면류관, 정말 말씀을 신실하게 선포한 자에게는 영광의 면류관, 고난받고 순교한 사람에게는 생명의 면류관,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자기를 부정한 자에게는 썩지 않는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성경은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점이 바로 이거예요. 다른 사람은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이 땅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십자가를 기쁘게 지고 가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뭐 교수고 또 그 문학가였던 C.S. 루이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기독교인 행위론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역사를 읽어보면 현세를 위해 가장 많이 일한 이들은 내세를 가장 많이 생각한 이들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명한 설교자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어느 날 한 후배가 와서 그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목사님의 일생에 있어서 마음을 움직이게 한 삶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후배 목사가 물었어요. 그때 목사,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나는 심판대 앞에 서야 할 나 자신을 바라보며 일생 동안 살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했답니다. 히브리서 9장 20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다 그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음을 가지고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으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의 삶의 증거를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뿌리는 내리는 그런 세상을 만들 수, 공동, 가정과 공동체와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서로 불신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렇게 순진하게 살다가 뭐가 돼요? 손해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절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여러 그 선진들이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왜 요 말이 여기에 나갈까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선배들의 이야기를 그다음부터 쭉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그런 일을 쭉 쓴 이유는 이들이 믿음으로 살았지만 결코 손해보지 않는, 손해보는 삶을 살았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쭉 써나간 것입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나온 것이 아벨입니다. 여러분, 이 아벨과 가인의 문제는 저도 예전에 참 많이 그 읽으면서 궁금해하던 것이었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 중요한 건 여러분, 여기서 중점이 되는 문제는요, 예배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배였어요. 여러분, 믿는 사람, 그 믿는 사람이 드리는 예배, 또 믿는 예배와 불신의 예배,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했고, 무엇이 실제적으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예배를 드렸는지 하나님께서 구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4절을 보시면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적고 있습니다. 근데 아벨은 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중심으로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드렸습니다. 근데 가인은 자기 중심으로 드렸습니다. 내가 편한 것을 하나님께 바쳤고요. 또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바쳤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해서 내가 복음의 여러분 예배였다는 거예요. 불신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얻지 못했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니까. 그래서 분노해서 동생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게는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그냥 행위고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불신의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재물의 문제이기보다는 무엇을 바쳤냐는 그 문제도 중요하겠지만 그거를 떠나서 예배 드리는 자의 태도의 문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이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예배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시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알비 카이퍼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 신학자인데 이분이 참된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참된 예배는 하나님과 더불어 with God, 하나님의 of God, 하나님에게 unto God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예배는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에게 드리는 예배가 돼야 된다. 하나님 중심 예배가 돼야 된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아벨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거예요, 진짜로요. 영적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믿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것을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증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도 정말 제가 말씀드리지만 믿음의 예배만 회복되어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엄청나게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도 달라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인 게 있어서 여러분, 예배는 삶의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예배를 제대로 못하면 왜 믿는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설교하면서 그 말씀을 드린 적 있죠. 그 최소한 매주 한 차례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이 안 참석하는 사람보다 평균 수명이 7년이나 더 오래 살 수 있게 됐다고 여러분 연구 결과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요. 주일날 예배 빠지고 골프 치려는 것보다 예배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시잖아요. 7년 더 살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예배를 기뻐하시고 예배를 하는 자를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의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A.W. 토저 목사님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셔서 먼저 예배자로 만드시고 그 후에 일하는 자로 만드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예배로 믿음을 예배로 드려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귀한 역사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7절에 보시면 또 노아의 예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래를 어떻게 믿음으로 준비하는가에 대한 것에 대한 내용을 노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미래가 믿는 것보다는 미래가 있다는 것을 믿는 것보다는 불신하고요. 자기 생각대로 하면 더 잘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서로 속이기도 하고 또 실패도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믿는 대로 하면 내가 원하는 유익과 편리와 뭐 쾌락과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해가지고 그렇게 얻을 수 있는 것이 보장이 된다면 여러분 누구나 다 자기를 믿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거울을 보고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묻으십시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자신을 믿을 수 있습니까? 그 정도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완전하고 온전합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대답 못할 거예요. 또 그렇다고 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아마 뻔뻔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7절을 보면 노아는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를 적고 있습니다. 첫째, 노아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한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7절을 보시면 노아가 갖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가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고를 누구한테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수용했다는 것입니다. 듣고 믿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일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을 때 그 말을 듣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그의 나이가 480세입니다. 480년을 살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80년을 살아도 인생이 보인다고 대부분 다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480년을 살았습니다. 정말 살면서 듣고 뭐 자기 스스로 깨달은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동안에. 근데 여러분 배를 만드는 기간이 거기에 더 120년이 더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노아를 비롯해서 모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홍수를 한 번이라도 경험해봤느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홍수가 뭔지도 몰라요 사실은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노아는요 보이지 않는 거였는데 그것을 꼭 본 것처럼 믿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 보지 못한 일을 꼭 보는 것 같이 믿었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홍수라는 것을 들어보지도 못했고 경험해보지도 못했습니다. 뭔지 실체를 잘 몰라요. 근데 120년 동안 그 홍수를 대비해서 방주를 만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120년 지난 후에 여러분 그 홍수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꼭 그 일을 꼭 내일 했을 것처럼 정말 확실하게 있는 것처럼 믿고 방주를 지키셨겠다는 거예요. 셋째, 이 노아에 대한 믿음은요 행동하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뭐라 그러면 이 노아는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경외함으로. 아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거 미친 사람이에요. 뭐 갑자기 무지막지하게 큰 배를 짓고 있으니까 뭐 물이라는 근처에도 없는데. 근데 여러분 결과가 어땠습니까? 결국은 노아와 그 집이 구원받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경고하고 계셨어요. 노아 시대는 악한 자가 도리어 더 추앙을 받는 그런 사회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불신의 시대였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땅에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할 정도로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이런 시대에 노아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세상을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 바로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바꾸는데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그 관계를 통해서 얻은 신뢰와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만들어야 될 것이고요.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 공동체를 그렇게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냥 내 마음에 들면 받고 아니면 쳐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고 나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쳐버리고 바꾸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을 나한테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그 다른 형제자매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믿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어떤 이득과 이해관계 아니면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위치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한다? 이것은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요. 단순히 그 구원만 얻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을 가지고 그 신뢰를 가지고 여러분 이 세상 나에게 주어진 가족 공동체 신앙 공동체 그리고 이 세상을 그렇게 바꿔가야 될 그런 사명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고 같이 산 사람은요 에녹과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꼭 어떤 위대한 일을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에녹처럼 그냥 자식 낳고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조지 워싱턴 카버라는 이 사람이 있습니다. 1860년에 이 사람이 태어났는데요. 이 사람은 흑인 노예의 자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생년월일조차도 제대로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1943년에 83세로 이제 세상을 떠날 때 흑인과 백인 그 구분이 아니라 전 미국이 존경하는 그런 그 미국 최초의 위대한 흑인 과학자, 농학자, 제1의 과학자의 농학자로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국의 옛날 남부지방은 이 면화 재배가 가장 큰 경제의 그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노동력이 필요했고 그랬기 때문에 노예 엄청나게 많은 노예들이 미국에 오게 된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면화는요, 그 땅에서 질소를 빼앗기 때문에 면화 재배를 몇 번 하고 나면 비옥했던 땅도 황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면화 재배를 하기 위해서 남부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새로운 땅을 일구어 나가야 됐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던 것이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남부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땅이 한참을 지난 다음에는 못 쓰는 황폐한 땅으로 변하게 된 거예요. 미국의 가장 그 뭐 절반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남부가 거의 못 쓰는 땅, 황폐한 땅으로 변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단순히 남부에 있는 경제가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미국 전체 경제에 그 흔듦을 주는 그런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지 워싱턴 카버 박사가 이 질소를 잃는 황폐한 땅에 그 땅콩을 심으면 땅콩에도 좋을 뿐만 아니라 땅콩이 땅에 질소를 공급하기 때문에 황폐한 땅이 도리어 비옥해진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제안에 따라서 남부에 있는 그 모든 그 농작지에서 땅콩을 기르게 됩니다. 그래서 땅콩 농장이 돼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미 카터 대통령도 그 땅콩 대통령이라고 부르잖아요. 왜냐하면 그 조지아에 있는 그 집 주위가 전부 다 땅콩밭이랍니다. 정말 그것 때문에 땅콩 수확도 풍년이었고 땅도 되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게 남부에 있는 농장마다 엄청난 수확량, 땅콩 수확량이 되다 보니까 이걸 소화할 길이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농장마다 쌓인 이 재고된 땅콩이라 해서 도리어 농부들이 살 길이 막연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그 농부들이 처음에는 그 카버 박사의 어떤 그 제안을 기뻐하다가 나중에는 저놈 때문에 저거 망치게 됐다고 도리어 불신하고 또 막 야유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카버 박사가 한 가지 평생을 두고 산 모토가 뭐냐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자는 거였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새벽에 그 동쪽에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당신은 무엇을 하시려고 이 우주를 창조하셨습니까? 라고 막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하시대요. 너의 작은 소견으로 너무 큰 것을 하려고 하지 말라. 내게 알맞는 것을 물어봐라. 라고 질문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말씀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물었답니다. 그러면 저 많은 농민들을 어떻게 하시려고 이러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또 마음속에 너는 아직도 감당하지 못할 큰 것을 묻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셨답니다. 그러면서 쓸데없는 건 묻지 말고 정말 내 마음속에 원하는 것 바로 그것을 말해봐라. 그랬더니 한참 만에 이 조지 워싱턴 카버 박사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하나님, 당신은 무엇을 하시려고 저렇게 많은 땅콩을 심게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됐다. 너는 땅콩 한 점을 들고 실험실에 들어가서 연구를 계속해라 라고 말씀하셨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요. 그 길로 땅콩을 가지고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밤낮 안 가지고 땅콩에 대한 연구를 시작해서 땅콩을 이용해서요. 땅콩 마가린, 땅콩 비누, 땅콩 기름, 그 화장품용 기름, 땅콩 사탕, 땅콩 밀가루, 땅콩 버러, 잉크, 물감, 구두약, 연고, 크림, 무려 105가지의 음식과 260가지의 생필품을 발명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카버 박사의 연구 덕분에 미국 남부 주민들은요, 땅콩 재배로 돈을 벌 수 있었고 미국 경제가 든실하게 서갈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카버 박사는 자신의 개발품에 대한 특허나 로얄티를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지혜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부의 농부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내려주신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 다음에 그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었고 또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었고 또는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래서 그가 남긴 모든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 믿음이 변질되어서 중간에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래도 나는 하나님 믿어요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산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보고 모든 사람이 아,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패할 때도 병들 때도 괴로울 때도 도리어 그때가 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서요. 정말 이 성경에 나오는 산 증인처럼 믿음으로 살면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진 삶으로 그리고 이 세상을 바꾼 그런 삶으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믿음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복음으로 사시겠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믿음을 통해 정말 삶의 증거를 남기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